찬송가 313장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입니다. 313장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 내 바꿔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여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모이는 마음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가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새벽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말 중에 안성맞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안성에서 교육활동을 했던 안성지역의 산증인으로 평가받는 교육자 김태영 선생이 쓴 안성기략이라는 책에 보면 안성은 예로부터 유기가 명산이다. 안성 유기는 견고하고 정교하게 제조하여 전국에서 환영을 받아왔으니 이로 인하여 물품이 견고하든지 사기가 확실하든지 하여 안성맞춤이라고 전국에 통용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그 표현이 안성의 유기, 그릇, 안성의 유기에서 비롯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평양냉면이나 청양고추 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한 제품의 질을 나타내는 정도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평양냉면은 평양지역의 냉면만 가리키는 것이고 청양고추 역시 고추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죠. 원래는 이제 안성지역에서 만든 유기에만 해당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상품, 모든 상황, 또 모든 신용과 가치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맞춤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이 됐죠. 안성맞춤 이코르 모든 영역에서 최상의 만족도를 표현하는 그런 어휘가 됐는데요. 근데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물론 모든 상품 또 모든 상황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그런 뜻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흙을 원료로 해서 만든 그릇에 관련된 말이었다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 성도들의 경우 하나님 보시기에 안성맞춤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안성맞춤 인생으로 인정받아야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히 개인적인 상상이 아니라 명확한 성경적 근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다양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토기장이로 그릇을 만드는 그런 분으로 비유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성의 유기 같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성 맞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신약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토기장이 비유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 본문에 나온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다 같이 본문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토기가 어떻게 빚어지느냐, 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전적으로 토기장이인 그 주인의 의도와 그 손놀림에 달려 있습니다. 보면 4절에 나온 것처럼 토기장인은 자신이 계획하는 바에 따라서 토기를 부수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진흙은 전적으로 토기장에 의해서 그릇의 재료로 사용될 뿐인데요. 이렇게 진흙이 토기장에 의해서 주조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그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생명의 원천과 생사화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 같은 인물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 인간만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6절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흙이 전적으로 토기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생명도 그들의 미래도 그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토기장이 비유를 대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된 인생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모든 인간들과 이 세상 만물의 절대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절대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반대로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시게 되면 그러면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나타냅니다. 같이 본문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토기장의 비유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전횡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독재자처럼 인식될 수가 있어요. 마치 변덕스러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흙을 주무르고 토기를 깨버리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역시 권력을 막 휘두르는 독재자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는 독재자도 아니시고 그렇다고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토기장이 비유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절대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당신이 갖고 계신 절대주권을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선한 의도의 근거에서 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터진 그릇을 다시 빚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을 다듬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합니다. 4절에 나오는 자기 의견의 좋은 대로, 자기 의견의 좋은 대로라는 표현은 무조건 토기장이 마음대로, 100% 무조건 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된 우리의 잘못된 모습 다듬으시고 고쳐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처지 조금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뜯어고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괴물처럼 흉하게 돼버린 한 여성이 성형수술을 받는 그 모습 나왔는데요. 뭐 의사가 일방적으로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고칩시다 합시다. 무조건 수술할 자 잡고 진행하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이 여성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뭔지 그것부터 세심하게 살폈어요. 물론 얼굴이 외모가 엄청나게 사고로 망가져서 이걸 고쳐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여인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더 심각하다. 이것부터 먼저 세심하게 살피고 그것부터 먼저 치유하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성형수술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휘두르는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향과 모습으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사용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에서 첫 시간 주님 저희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과 또 이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당신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고쳐나가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 하나님 손길 꼭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온 종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